성경 바로보기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바로 보지 않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경 보는 방법을 영적 해석 아니면 비유해서 그래서 영적 해석을 짧게 얘기해서 영해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거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느 성경 구절을 읽었다. 근데 이상하게 극동방송이나 뭐 어디 CCTV에 가서 들었더니 10명 목사라고 해서 하는 해석이 10명이 다 달라. 알겠죠? 그게 뭐예요? 다 비유해서 영적인 해석을 자기가 보는 대로 한 거기 때문에 10명이 나오면 10명이 다 다른 거예요. 원래는 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해석. 맞죠? 아, 여러분, 편지를 읽었는데 10명이 다 달리 읽으면 어떻게 하냐고, 편지가. 읽으면 누가 엄마가 읽어도, 딸이 읽어도, 아들이 읽어도 다 똑같은 편지, 아빠에게서 온 편지면 똑같은 편지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엉뚱하게 자기 생각으로 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런 걸 비유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기상 17장 40절 가서 보시면,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무엇을 갖고 싸우느냐? 무림매를 갖고 싸워요. 무림매는 이렇게 긴 줄에다가 이 가운데 여기 부분에다가 가죽을 댔어요. 그래서 그 가죽 그 사이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탁 돌려서 탁 돌리면은 던지면은 그런 가서 사자도 죽이고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골리앗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이 무림매를 갖고 가면서 돌을 몇 개 갖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섯 개 시내에서 돌을 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사가 서서 이 다섯 개 돌은 믿음, 소망, 사랑, 평안입니다. 이러고 이제 그날 설교를 하면 우리 삶에 골리앗 같은 것이 다가올 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이 다섯 개 돌로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든지 혹은 뭐 용기, 힘, 인내, 권능 그렇죠? 하나님의 견인 뭐 이런 거 해갖고 이게 다섯 개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이 비유 해석을 하는구나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섯 개 돌은 뭐예요? 시내에서 가져온 다섯 개 돌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가 이제 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만약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됐다면 이게 죄악에 물들었다는 거죠. 그럼 포도주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기름은 다 아시다시피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다 치료를 받으려면 그러면 데나리온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거 하나는 이거는 뭐냐 신약과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강도 맞는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은 다리가 몇 개죠? 네 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복음서라는 짐승을 타고 가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상태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설교가 나오면 이건 아니구나. 이거 전혀 아닌 겁니다.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어떤 목사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예수님인데 거기 두 데나리온이 사실은 2000년을 가리킨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사마리아 사람 있는 가운데 두 대단원을 가지고 나 재림 설교를 하면 아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제가 이 설교 비평학을 읽는데 가서 보면 정용섭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 하여튼 모든 유명하던 목사 한 50명, 60명을 설교 비평을 했어요. 설교 일정 세 권이나 네 권의 책을 써서 그 안에 뭐 무슨 목사 뭐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그 목사들 이 사람 이게 틀렸고 하면 너무 잘 써서 진짜 맞는 말이 다 잘 써놨어요. 거기 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니까요. 네, 사마리아 이 사람이 두 대나리온이 이게 하나가 천년에서 2000년이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읽고는 제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전후 문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 누가 감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보고 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맥과 전혀 무관하게 해석하고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나 그 말씀을 들은 율법사의 반응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유나 상징으로만 해석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스타일의 성경 해석을 우리가 비유 해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은 거의 다 비유 해석을 해요. 이단이 일단 되려면 비유 해석을 하지 않고는 예, 그러니 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이단이 이제 신천지. 예, 신천지는 무엇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 왕국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 이걸 설명을 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13장 3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 올바른 성경에는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개역 성경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지무지한 차이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모든 말씀을 했는데 신천지 얘기는 모두가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면 몽땅이다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이 되면 몽땅이 비유가 되는 거고 비유가 없이는 안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서 이건 이런 거다 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아주 간단해요. 비유가 비유가 없이는 영어로 without a parable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이 몽땅이 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키는 이만이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이만. 그래서 거기로 들어와야만 이 성경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네.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반자로 풀어내는 게 신천지예요. 그게 어디서 열리냐? 저 과천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네, 과천에서. 네. 그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십만이 간다니까, 지금. 네. 몇십만이 가요. 거기 자랑스럽게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 학위 좀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쓸데없는 걸 다 학교에서 배웠고 이제 드디어 이만희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확신한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뭘로 풀어요? 비유로. 비유로 푸니까 그 비유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이만희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읽으면.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키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14만 4천이 모여야 된다는 거. 14만 4천 나오는 것도 거의 다 이단이다. 우리가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14만 4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건 이단이에요. 자, 14만 4천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알려준 것대로 여러분이 한번 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2절 이제 하나님이 예, 공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지고 그들을 공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대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또 내가 공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공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유다 지파에서 12,000, 그렇죠? 루벤 지파에서 12,000, 쭉쭉쭉쭉 해갖고 맨 끝에 베냐민 지파에서 12,000에서 12,000 곱하기 12라니까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이 14만 4천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이 반란기 때. 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12,000명씩이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신천지는 들어가면 다 당신은 유다 지파야, 당신은 루벤 지파에서 지파로 또 다 나와서 12,000명씩 나는 다 지파로 분리를 해주는 거야. 이거대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해석, 비유 해석을 하니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장로교회도 거의 가자. 여기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모든 지파, 열두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나와서 그래서 네, 이 예수님의 왕국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뭘 선포해요? 왕국의 이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얘기하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헤븐이에요. 헤븐. 헤븐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어요. 왜? 내가 왔으니까. 그걸 지금 천국으로 번역해 놓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마태복음 예수님 벌써 천국 가는구나. 천국으로 거기 있는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지금 사모하는 가운데 그렇죠? 회개하라.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와서 구약시대에 이루려고 했던 메시아 왕국을 지금 이 땅에서 유대인 왕국을 이루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만 가라? 이스라엘 집에게만 가라는 겁니다. 딴 데 가지 말래. 이방인들이 가지 마라. 이방인들의 약속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일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네, 거기도 가서 보니까 네, 24장 자, 제가 읽습니다. 24장. 네, 14절. 먼저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24장 앞부터 이야기해 주는 게 여러분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3절 가서 봅니다, 내가. 그분께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냐 지금 묻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네, 재림의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쭉 얘기하면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이거 갖고 끝까지 충성봉사하라는 거예요. 충성봉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문맥에 벗어난 거예요. 끝이 어디냐? 그 다음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충성봉사하고 목숨 내거는 게 끝이 아니고 이 환란기, 7년 환란기 이거에 끝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가 될 때 끝이 온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또 개혁성경이 그래도 천국복음이라고 했으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왕국의 이 복음 얘기하라. 어떻게 됐어? 예수님 왔습니다. 왕국을 주러 왔어요. 근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 왕국이 연기가 되죠. 마태복음 23장에 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왕국이 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왕국이로 왕국이 가까이 온다고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이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 14만 4천이 그 일을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왕국의 이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이 아니고.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기도 또 15절, 16절 가서 보세요.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거 제가 설명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를 보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가증한 게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개혁성경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산이 교회입니다. 교회 열심히 와야 됩니다. 이 얘기 한 거거든요. 아니에요. 뭐예요? 산들로 도망하라. 유다는 유대 지방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들로 일단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요? 아이 됐다. 아직 전도를 많이 못했다.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젖먹이는 자들, 뭐, 어린이가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애가 되거나, 알겠죠? 젖먹이가 있으면 못 도망간다고, 못 도망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하면서 쫙 밀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못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지 여기는 다 유대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겨울 그러니까 영적으로 차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아니에요. 이 구절에 냉랭한 때 이거 그렇죠. 믿음 생활하다 뭐가 축축인 때 이런 때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진짜 겨울 아시겠죠? 진짜 겨울. 그러면 유대가 겨울이면 저 오스트레일리아는 뭘까? 호주는 여름이죠. 그렇죠. 여름이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누구만 지켜요? 네. 예, 근데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안식일에 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예, 교회에다 적용을 해서 그냥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예, 그러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가서 보니까 7년 관람기에 맨 끝에 가면 왕국이 만나. 그렇죠? 그거를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온 세상에 누구예요? 이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그 일을 하러 다닌다. 지금 그 내용이 계시록 7장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12지파 12천 명은 진짜 유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유대인. 아니, 우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휴거에서 올라가는데 뭘 선포하러 다닙니까? 맞습니까? 네. 반란기 임하기 전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 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네. 예수님의 몸에 속한 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에 그 손톱도 뭐, 이거 머리카락도 이거 다 속해 있는 거지, 몸에. 그렇죠? 그 코도 있고, 뭐, 눈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이 다른 눈이니까 올라간다. 이 손톱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으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뭐 부부 휴거되고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올라가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올라가고 조금 좀 냉랭하다 그러면 못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으면 머리털 하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털 하나라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온 거기 때문에 신부가 다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7년 동안 혼인 만찬의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신부는 몽땅 다 올라가야 돼, 한 번에.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신천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꿰어 맞추기식 성경 해석이 있어요. 꿰어 맞추기식.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시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가 수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서 엘리와 그 다음에 오난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 셀라라고 하는 조그만 아들을 뒀습니다. 아들. 근데 엘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엘을 죽였어요. 예. 그래서 엘이 죽고 나니까 그 유대 지방에 대한 풍습에 따라서 동생이 아내를 데려다가 형을 위해서 씨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이 다말을 이제 취했는데 여기서 자식을 낳아 이게 내 게 아니겠구나 생각하고는 그런 씨를 밖에다 버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사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셀라인데 셀라가 보니까 여기 보이들처럼 한 1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10살 돼서 이 아들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또 잘못해서 이 아들을 이 며느리를 주면 잘못해서 지금 두 아들 다 죽었는데 얘까지 죽으면 그러면 씨가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이 씨를 일으켜 세우도록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창녀로 이렇게 변신을 해갖고 길에 서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오니까 그 유아 시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음행을 해서 애기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 다말이 다른 사람하고 이 음행을 벌려서 애기를 뱉다. 그러니까 유다가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딱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다말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가 베레스, 하나가 세라. 이렇게 이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서 쭉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이라고 한 여인이 한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꿰맞추기 해석을 하냐면 다말이 앞으로 이거 분명히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들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줘야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음행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가 이 메시아 이 계보를 내가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말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꿰맞추기 이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세바를 취할 때 그렇죠. 다윗 빨리 해서 솔로몬을 가서 이 메시아 계보를 내가 이어야 되겠구나. 무슨 바세바를 취하여? 아니죠. 음행한 거예요. 음행.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사용해서 메시아를 계보를 있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또 메시아 계보를 있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앞을 쭉 내다보고 메시아를 내가 내야 되겠구나 이 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음행을 버리고 도둑질을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 일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를 선으로 바꿔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성경이 맞는 거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몽땅 다 나쁜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제 휴거가 될 테니까 집도 많이 대출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갖다 바치고. 그렇죠?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갖다 꾀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자,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 또 이런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주 유명한 자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저기 하늘의 별들 봐라. 그렇죠? 그러면서 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어떠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지금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9절에 주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이 땅을 상속받을 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토록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그랬더니 9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깊은 잠이 들게 한 다음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아니 지금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나선 갑자기 내 씨가 400년 동안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냐면 9절에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있는데 이 짐승은 다 둘로 다 각을 딱 쪼개서 놨는데 그렇죠? 그 새들은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새는 새도 이렇게 두 조각을 해갖고 나눠야지 이게 도대체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완전히 이건 짜맞추기 해석이다.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가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4절 가서 보시면 짐승은 이렇게 조각을 내서 하는 게 맞는데 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많이 주께 드린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 그것은 머리를 비틀어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짤진다. 17절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대 둘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새는 요만하기 때문에 이걸 뭐 둘로 나누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러니까 이미 끝났잖아요. 그건 아니죠. 해석이. 그러면 왜 400년 동안 이 이방 민족들에게 학대를 받느냐.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절, 15절.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 내 씨들은 내 세대만의 여기로 다시 오리니 그 다음에 이유가 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아모리족 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족속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족, 가장 큰 부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곧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곧 아모리 족속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심히 싫어하시죠. 아모리 족속은 심히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애들까지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절대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딸을 주지도 말고 그들에게서 딸을 데리고 오지도 말고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아주 철저히 미워하고 이 신전들 다 쳐부수고 그렇게 하라는 걸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에는 이들의 불법이 아직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은데 가서 다 죽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 있는 동안에 그렇죠?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는 동안에 또 여기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아브라함 명령 안 되고 가나안 족속이 다 둘러싸갖고 다 죽이면은 그 민족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이집트에 가서 고센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한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중에 여기 지금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해서 400년이고 흐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이들을 봐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데 그때 이들을 불러서 와서 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새를 안 쪼개갖고 그래서 지금 이 너희 씨가 이렇게 고난당할 거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 가운데 17절 가서 보니까 왜 짐승을 쪼갰냐 이것도 이제 설명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른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큰 강에서부터 저 큰 강국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라. 자, 옛날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나? 예, 염소나 아니면 무슨 황소나 이거를 두 조각을 딱 냅니다. 두 조각을 해서 이렇게 놓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너 죽는 거야. 소처럼. 알겠죠? 이렇게 언약을 옛날 사람들은 맺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누구만 지나가요? 누구만 지나가요? 조각들 사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뭘 하든 안 하든 이건 누구에게만 달렸다는 거야? 나에게만. 이거 안 지키면 나 죽는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 언약 안 지키면 나 죽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 이러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 무궁토록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하기 전에 영국 사람들이 저 땅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저 땅을 잡고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리아산,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저기 아니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뭐라 그래?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 이런데 땅이 엄청 넓다. 그러니 거기 땅을 떼어줄 테니 거기 가서 나라를 세우면 안 되겠냐. 아, 그렇잖아. 영연 말은 영국이나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예, 죽음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아시겠죠? 예,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와 영원히 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 그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우간다 안 됩니다. 아무리 넓은 땅, 온 세상을 다 줘도 안 됩니다. 꼭 어디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이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예, 그것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예, 저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예, 이렇게 꽤 맞추기 그런 해석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쩌면 마지막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오늘 큐티라고 하는 거 예, 이거 잘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아마 가서 맞출 것 같습니다. 자,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이에요. quiet time. 조용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 영어로는 meditation이에요. meditation. meditation 지금은 다 명상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명상은 나를 비워야 명상이에요. 이 잡생각이 들어가면 명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불교나 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요관 이런 데서 명상하라는 건 일단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 이 명상은 그런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메디테이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 점심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지 성경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교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요가 아니면 선불교 이런 데 정신을 빼야 되는 거고 불교 이런 데서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메디테이션은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아시겠죠?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그냥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가서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네. 네, 6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교도들이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6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공공연히 이렇게 해가 나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이런 건 기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조용한 데 가서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에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난 데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은밀하게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이 응답은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난무합니다. 난무합니다. 온종일 주여 삼창이 너무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영어 vain repetition.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괜히 끝에다가 예수님 뭐 주여 갖다 막 붙이지 말라고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뭐 달라고 그럴 때 정신 해동해동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아들 이렇게 이겁니다 아버지 딱 그렇게 얘기해 아버지가 들은 거지 정신 왔다 갔다 해서 반복의 말을 헛되게 자꾸 얘기하면 미쳤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도 똑같아요.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러고 하나님께 제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 나오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냥 착다하게 10시간, 난 방언하니까 10시간 돼서 좋다.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라니까. 이교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할 말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어쨌든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항상 할 때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방언한다 이런 거 다 정신없이 하는 거거든요. 정신줄 놓는 거예요.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건 기독교에 없는 그런 틈새죠. 기독교에는 예배를 들어도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찬양을 들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똑바로 차리고 목사도 설교를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고 기도도 똑바로 하고 성경 말씀도 똑바로 낭독하고 같이 똑바로 읽고 알겠죠? 그 정신을 차리는 게 기독교지 정신줄을 딱 놓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건 이교도들 하는 거 그 의미가 하는 거구나. 지금 교회가 다 거의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도 안 갖고 가 여기 다 쏴주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야? 다 어리석은 자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뭐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에스겔이 어디 있는지 교회 다녀도 알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펴서 보고 잠잘 때 나도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고 자요. 그래도 다 찾을 줄 안다니까 이거. 알겠죠? 다 찾을 줄 알아요. 이거 어디? 저렇게 색인 없잖아요, 내 성경은. 색인 있으면 더 불편해, 찾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 어디 하면 딱딱 나와야지 이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야. 자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기본이다. 기본. 어떻게 되면 나와야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을 읽든 알겠죠? 기도를 하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썸바디가 들어오는 게 마음이라고. 마음이라 좋아요. 자, 그래서 화요 타임 할 때도 조용하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렇죠? 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치? 역사적으로 이게 어디에 해당되고 이게 이거 다 읽으면서 야 이건 나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겠구나 이런 거 이제 하는 게 그게 콰이어타임이에요. 좋은 거예요. 원래 콰이어타임이 웬만큼 시간을 딱 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외에 또 감사해서 또 기도도 하고 좋은 거예요. 30분이고 뭐 시간 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콰이어타임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콰이어타임이 아니고 그룹에 이제 갔어요. 그럼 그룹 리더가 자 오늘 어디 가서 몇 절 읽읍시다 하고 우리 휴티를 다 나누자 그런다고. 그럼 어떻게 오늘 읽은 것 중에서 하여튼 무조건 한마디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한마디 나한테 은혜가 됐다고 일단 은혜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그냥 큐티는 꽝인 거예요. 그게 이런 큐티 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하려니까 큐티 하려고 어떻게 준비를 해갖고 하니까 뭐 멋있는 말을 해서 눈에를 좀 붙여야 되겠구나. 그렇죠? 얘도 자꾸 뭐 그러고서 해갖고 가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게 뭐야? 비유 해석하는 거야.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고는 성경이 있는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화분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만 느껴지고 성경 한 구절에서도 나만 아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진리가 나온다.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발견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이상한 거예요. 이걸 읽었는데 여태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없어. 나만 했다는 거야. 아, 그럼 이 사람 정신이 상대구나.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리가 없다. 그런 리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읽고 누구나 다 이 뜻을 알기를 원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2000년 만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뜻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큐티가 나오면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점점 자기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쪽으로 방향이 이제 기분을 더욱 저 감동적인 얘기하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다음부터 또 준비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위한 생각, 남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생각을 하는 이런 매너리즘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큐티 파트너가 바뀌면 또 내용이 그럼 성경 말씀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야.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A에게는 이렇게 큐티해 놓고 B가 오면 이건 이 사람 상황 맞지 이렇게 성경 해석이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유명 강사가 와서 이제 우리 김재욱 선생님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여기 입술 위에 이 코하고 사이 인중이라는 게 있죠. 이게 푹 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푹 패인 이 고름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예요. 이건 너와 나와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입을 다물도록 꼭 눌렀기 때문에 여기 인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국이 생겼고 아기는 그 비밀을 말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서는 말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들어보면 야, 참 오묘한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다 그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은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200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해석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큐티의 폐해를 만들어낸 이런 실수는 논리적인 사람보다 주로 감성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명확한 논리를 기본으로 해요. 이 안에 모든 말씀이 논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수족의 수십족의 별들이 있는지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시겠어요? 이 사람 안에 이 세포가 수백이 이게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불구가 되고. 그 하나님이 다 그걸 컨트롤하고 있으니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감동 스토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명확함, 명백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간과하고 감상적인 묵상, 뭐 하나님이 내가 어떻다고 그러고 하는데 들어보면 네, 그 들으나만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이걸 뭘 나누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차적인 의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분이 아니에요. 아, 오늘 이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다가가는 분이 아니다. 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것을 이해하면서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영생은 이것이니 네,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야 정말 놀랍구나. 이 성경을 아는 것에서 기쁨이 생겨야지 이거를 그냥 자기식으로 막 풀어내는 그거에 이제 빠져갖고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찾으려 하면 재산 논리와 학문이 동원되면서 궤변을 말하는 건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전제를 통해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보느냐,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말이 거기 하나가 있어요. 신학자는 자기만의 신선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야, 이 구절은 여태까지 어느 신학자, 주석자도 못하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사는 야, 오늘 정말 내가 호소력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감동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 큐티나면서 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면 그건 아니다. 자, 그럼 요 정도만 얘기하고 바르게 큐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정확한 교리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바르게 봐야 되니까 지나친 해석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때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 그래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 예수님 뭐 해서 너무 느낌이 좋은데 뭘 그러냐? 아니에요. 가서 한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6절. 네,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 마귀들인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러 갔다가 정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정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네,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나쁜 얘기 하나라도 있어요, 이하는?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정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바울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18절,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예, 그간 그 영이 즉시 그 소녀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마귀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들만 쫓아나왔고 뭐라 해요. 당신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묵상이고 뭐 명상 큐티 한다고 하면서 뭐 예수님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아니다. 네. 어떤 예수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예수님이죠. 여기 있는 예수님. 아, 네. 알겠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만 얘기해야지 쓸데없이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거나 아, 그래도 그렇게 해갖고, 뭐 좀 거짓말이라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면 어떠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무슨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돼요. 깊이.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구원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얼마나 더러운가. 이게 날이 갈수록 커져야 되는 게 간격이. 야, 진짜 너무너무 내가 부족한데 이걸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게 날이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조금만 줘도 더 센시티브해서 민감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그게 나타나야지 어떤 지적인 호기심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이런 건 전혀 필요 없는 거다. 그렇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호기심을 자극시켜주는 거 이런 일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경 공부의 메인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